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약하신 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클럽에서 춤추고 노는 분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왠지 업되고 또 말도 많아지고 웃고 좋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조금 보셨죠? 그 순간은 좋죠. 그런데 그 마약에 깨서 널브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새 그것에 중독이 되어 그거 없으면 미쳐버리는 가녀린 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건 순간의 쾌락일 뿐이죠. 또 새벽에요, 홍대나 강남이나 클럽 근처를 가보세요. 밤새 놀다 지쳐 갈 곳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의 지친 모습을 보시라고요. 춤출 그 시간은요, 잊고 있었지만 음악이 끝나고 조명이 사라진 순간에 그들이 가진 허탈함, 허무함, 답답함. 저는 홍대 바로 앞에 있는 극동방송, 아침방송을 하러 가면서 거기에 그 청춘들이 갖고 있는 그 표정을 절실히 본 적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삶의 답답함, 짜증 잊고 싶어서 술을 마셔요. 좋은 게요, 취하면 또 그 순간 그게 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현실은 그대로인 채 남은 건 숙취뿐. 그죠? 손으로 배를 쓸어가며 이야기하죠. 내가 또 그렇게 술을 마시면 개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어느 날 또 개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행복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진짜 행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진짜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삶 속에서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질병에 놓인 자들, 묶인 자들, 답답한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범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먹을 걱정 없고, 누구나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이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 누가 나를 해칠 걱정이 없는 안전한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어디 여행을 가보세요. 가이드가 꼭 하는 말,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땅은 점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 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교만이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하나님의 만든 아름다운 자연은 망가지든 말든 인간이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요, 신방을 하면서 이상하게 느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요즘 딴 때와 다르게 태어나는 신생아들,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분들의 질병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성도들의 신방을 하고 성도들께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전보다요, 신생아들이, 아픈 신생아들,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분들의 질병이 유독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좀 연구하고 면밀히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의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게 삶의 치명적인 결과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요, 장례식장 구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사일장 하는 가정이 넘쳐납니다. 저는 30년 목회하고 신방하면서 이런 상황을 처음 봐요.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요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독감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여러분 독감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요, 의료대란의 여파라고 생각해요. 독감이나 다른 인간의 치명적 질병이 들어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인력과 여건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처가 어렵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독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독감을 의료 여건이 좋을 때는요, 초기에 대처 가능했는데 의료인력과 여건이 부족하니까 초기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폐렴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고 예전에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도 그냥 초기에 손쓰기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지금 한국 의료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다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뛰고 보는 저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례가 많은 것도 의아한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때는요, 정말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정말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때는요, 조금만 아파도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프지 마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말씀이 좀 샛길로 빠졌는데요. 저는 이 땅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안전의 문제,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래서 죄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파생하는 문제들과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깊숙이 파헤치고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남는 건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정말 근원적인 행복으로 인도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아멘. 오늘은 이웃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참다운 행복, 진짜 행복을 전하는 실천의 모습일까요? 네, 이것도요, 생각해보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상담도 제공하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분들의 안식처, 쉼터, 놀이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건 바로 그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는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로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이웃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거라고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막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느끼는 반감,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안 좋은 거 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모 자녀 갈등이 있고 가족끼리 모이면 사랑에도 부족한 가정이 다투고 아프고 힘들어할까요? 좋은 걸 막 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요. 아들 며느리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내가 지들한테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줘? 그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럼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막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주셔야 돼요. 여기 어르신들, 유산, 막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갖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줘야 돼요. 여러분이 막 주니까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 우리 죄를 풀고 우리를 이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를 영사케 하는 복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이 귀한 걸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믿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막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시대에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거고 좋은 일을 하고도 외면받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지혜롭게 전한다는 건 뭘까요? 무조건 눈치 살펴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천천히 전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현실이 달라요. 지혜롭게 전한다는 건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요, 귀찮아요.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 전하라는 마음과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설날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는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행복을 꼭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가족은 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건을 주셔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달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목사로서 저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최근에 들은 몇 가지 예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평생 불교로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심이 대단하시겠어요. 이런 분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시어머니하고 가끔 카페를 다니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집에만 계속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바깥 바람도 쐴 겸 용인에 카페도 많잖아요. 그 빵하고 차 마실 수 있는 카페에 나들이 겸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끔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카페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커피값이 바깥보다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어느 날 빵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돈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가 보시고 너무 비싸다고, 이제부터 오지 말자고 하신 거죠. 이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발동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카페가 딱 생각나면서 그럼 다음에는 싼 카페 갈까요? 시어머니께 물은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이렇게 카페 오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며느리한테 부담 주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싼 카페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교회 카페 9.1 평일에 오신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카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커피 싸죠? 빵 맛있죠? 안 좋아요, 여러분? 아, 우리 카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커피 싸죠? 빵 맛있죠? 저는 이번 주에요, 용인 경찰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음료하고 커피를 떼로 사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용인 경찰서도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부릴 듯 일더라고요. 우리 교회 경찰복, 군인, 그 다음에 소방 그분들 옷 입고 오신 분들은 무려 무조건 반값으로.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취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카페 와서 커피도 싸게 마시고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게 교회인지 모르고 오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돌아오는 차에서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해외여행 갔다 온 것보다 더 좋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우리 교회 카페를 모셨대요. 그때는 야, 여기가 용인 맞냐?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드디어 안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은 거죠. 야, 내가 여기 자세히 보니까 교회 같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여기 교회 맞아요. 다음에는 우리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 26일 날 교회 카페에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2023년 5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2024년 3월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신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며느리를 함께 좋아하는 모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세례받은 그해 2024년 12월 1일 주일날 세례받으신 지 9개월 만에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요,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께 죽기 직전 정말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시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부귀 영화를 준다 해도 어떻게 이 선물보다 좋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순간입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몇 개월 차이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뭘 믿고 죽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지혜로 한 영혼이 영생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진짜 시어머니에게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을 바에는 그냥 지옥 가고 만다. 지옥을 안 경험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살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달 한 집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 지인분이요, 일반 행정직 5급 사무관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요 시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 봐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려면 뭐 서로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애를 쓴 걸 쓰시는 걸 이 집사님이 본 거예요. 카페에서 하면 오래 있다고 눈치도 보이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순간 이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딱 떠오른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2층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분들이 시험 준비를 우리 교회에 매일 와서 안정적이게 시험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오실 때마다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대. 그리고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 산책만을 해도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결론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신 그 두 분이 사무관 5급 시험을 한꺼번에 다 붙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도 않으신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무료로 쓰라고 빌려드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의 감사헌금을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헌금 안에 넣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고 이런 교회면 정말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이 집사님에게 남기셨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교회를 다니던 중 도시교회의 폐쇄성에 잠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시역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용인제일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열린 집임을 느끼고 그런 기운을 받아 아침에 축복된 찬양을 들으며 힘을 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진정한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임을 느끼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남긴 거예요. 저는요, 이 글로리 센터를 지으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스며들다. 우리 글로리 센터에 오신 분들이 복음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면 좋겠다. 이 글로리 센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에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면 좋겠다. 이 글로리 센터를 지으면서 꾸었던 저의 작은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 그 메일을 받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집안에서 종교 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교회 데려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탐방하는 교회 리더들이 요즘 제일 관심 갖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관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역사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딱 보여드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리고요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역사관을 이렇게 불러보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영상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어르신들은요 매일 올 때마다 가가지고 자기 영상 보고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70세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 영상 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사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료 달라고 그러면 빨리 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식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영상으로 딱 남아있으면 여러분 뭐 종교 뭐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야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서 엄마 영상 보자 아빠 영상 보자 가서 이러면 아빠 영상 보는 거예요. 엄마 영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 가족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유언과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야, 맞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했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랬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기를 바랬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둘러보고 여러분. 카페 문을 닫아가지고 카페 커피를 마실 수 없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이웃을 살리며 그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지혜롭게 전합시다. 기도하며 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최소한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삶을 영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심리만이라도 우리 교회 주변 반경 5km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도웁시다. 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다 보면 그들도 복음 들을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반드시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삶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지혜롭게 전합시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